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한의 합동 문화 행사를 돌연 취소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북한이 우리 언론 보도 등을 문제 삼아 예정되었던 금강산 행사를 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전통문에서 어렵게 남북관계 개선에 첫발을 뗀 상황에서 남북 모두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 밤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 공연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남측 언론들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진정어린 조치를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며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수호이 SU-27 전투기가 어제 흑해상공에서 미 해군 정찰기에 근접 비행에 진로를 가로막았다며 항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군 정찰기는 러시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러시아 전투기의 행위는 안전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국제 규범과 합의를 무시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면서 이런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미군 정찰기가 흑해 중립수역에서 러시아 영공으로 접근해 대응했다며 영공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엄격히 준수했고 특이한 사건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중국이 서방 국가들의 은밀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어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보다 서방국들의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산업정보를 탈취하고 학교와 병원에 침투했으며 이런 시도를 유럽과 영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또 미국과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전복 활동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러시아가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도 개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수개월 안에 핵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핵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어린이 6만 명이 잠재적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오마르 아브디 유니세프 부총재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원 물자 전달이 지연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부디 부총재는 인도주의 지원과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물자를 제공하거나 운반하는 기업들이 연루 가능성을 우려해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북한의 자금과 물자를 반입하는 것을 더욱 지연시키고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누엘 폰테인 유니세프 긴급 구호 국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 북한 어린이 6만 명이 잠재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북한 주민들의 영양 지원을 위해 1,65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긴장된 정치 상황과 제재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른바 고위험군 11개국 출신 난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에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커스넬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난민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험국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보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는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박해를 피해온 합법적 난민을 더 잘 가려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군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 아프린의 한 종합병원에 일가족 25명이 숨진 채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DPA 통신은 병원 의료진의 말을 인용해 이들 중에 어린이도 다수 포함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만약 배 위에 양이 26마리가 있고 염소가 10마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의 선장은 몇 살일까요? 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냐고 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자, 그런데 실제로 최근 중국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수학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중국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배를 운전하려면 어른이어야 하니까 적어도 18살일 것이란 대답부터 양과 염소의 나이를 합쳐서 36살일 거라는 대답까지 학생들의 답변은 제각각이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육당국은 비판적인 자각과 독자적인 사고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가로막는 전통적인 주입식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데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지금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1도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밧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북 밧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는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함흥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운치 있는 재즈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재즈의 두거장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곡입니다. 나에게 잘 자라고 입맞추고 나의 꿈을 꾸라고 노래하는 Dream a Little Dream of Me 들어보시죠.
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Oh how you linger on
Still craving your kiss
How you crave my kiss
Now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ing this
Give me a little kiss Sweet dreams Till sunbeams find you Sweet dreams that leave all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bu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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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graving your kiss. Yeah,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aying this, sweet dreams, dreaming
till something's fine. You keep dreaming,
gotta keep dreaming.
Leave the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you've gotta make me a promise.
Oh, yeah.
Promise to me
you'll dream.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lah있는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정재계 특권층 210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경고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역대 최대 820만 명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서 직장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또 이어서 일본 금융당국이 암호화 화폐 이 거래소에 점검에 나서는 사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러시아 특권층 명단을 발표했다고요?
네, 미 재무부가 러시아 고위 정치인 114명과 이 각종 특혜로 부를 쌓은 신흥 재벌을 뜻하는 올리가르흐 96명, 이렇게 총 210명 명단을 어제 오후 발표했습니다. 이 사실상 러시아의 정치 경제 이 최고위 인사들과 특권 계층을 망라한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각국 언론이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푸틴 리스트가 공개됐다고 했고요. 다른 외신들은 이 푸틴의 이너서클, 그러니까 내부자들의 명단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어질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치, 경제계의 최고위층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갔습니까?
먼저 고위 정치인 114명을 들여다보면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과 또 러시아 내각을 총괄하는 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이름을 올렸고요. 이 밖에 각 정부기관의 수장과 이 국영기업 대표, 또 러시아 연방의 주지사들이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AP통신과 CNN, 또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42명은 푸틴 대통령 참모들입니다.
네,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제 분야 96명은 이 러시아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성장한 특권층, 이른바 올리가르흐들인데요. 이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의 게르만 그레프 사장, 또 역시 국영은행인 VTB의 안드레이 코스틴 사장, 그리고 러시아 국영 석유업체 로스네프트의 이고르 세친 사장 외에 일반 기업가들 중에서도 이 거대 재벌인 로만 아브라모비치, 올레그 데리파스카,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등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러시아 경제 특권층의 1인당 평균 자산이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미 재무부가 이런 명단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 여름 미국 의회가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을 통합 처리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지난해 8월부터 발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등으로 국제적인 제재를 받던 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사유는 지난 2016년 이 미국 대선 과정에 이 해킹, 이 불법 전산망 침입 등으로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는데요. 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법은 이 미국 정부가 러시아 고위층 현황을 정리해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네. 자, 그럼 명단에 오른 사람들에게 추가 제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 이번 명단과 관련해서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제재를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는데요. 이 추가 제재법 시행 직후 단행한 제재가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아, 지난해 8월 시행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방위산업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밝힌 노어트 대변인은 외국 정부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군수품 구매 계획을 철회하거나 앞으로 철회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이고 이 같은 내용을 의회에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통보를 받은 미 의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야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온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이 명단 공개만 하고 추가 제재를 내놓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기존의 이 약한 제재가 러시아의 침략적 행위를 막을 것이라는 국무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집권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정부가 앞으로 추가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이 추가 제재가 당장 없더라도 미국 정부가 아무 의미 없이 명단을 내놓진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번 명단에 오른 인사들은 러시아 추가 제재법에 따라서 언제든 앞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나 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 의회는 정부의 통보를 검토한 뒤에 이번 명단에 포함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이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권고할 예정인데요. 이 러시아 고위층 인사 상당수가 이번 명단에 들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인맥을 총동원해 도움을 구했다고 대니얼 프라이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국장이 영국신문 파이낸셜타임스에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당국은 이번 명단 발표가 양국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비우호적인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알렉세이 체파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명백한 조치라고 미국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또한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 외교위원장 은 이번 명단이 이 푸틴 대통령이 자주 연락하는 크렘린궁 연락처를 복사해다가 이 안 좋은 평판을 덧칠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측은 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
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러시아 측은 이번 조치를 앞으로 양국 관계에서 쟁점화시킬 전망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명단 발표가 오는 3월 18일로 예정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국 정부의 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시도라고 비난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예정이라고요?
네, 올해 중국 전역에서 대학 졸업자 수가 지난해 약 795만 명에서 25만 명 늘어난 820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대학 졸업자는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1년에 불과 114만 명이었던 게 10수년 만에 7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갑자기 대학 졸업생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르는 또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극심한 취업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이 대졸 취업 희망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만큼 해당 노동시장이 커지지는 못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기에 접어들었고 또 미국 등지로 떠났던 유학생들도 이 졸업과 동시에 귀국하면서 이 대졸 취업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신화통신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전망했습니다.
네, 자, 구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대우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중국 각 지역의 대졸 취업자 월 평균 급여는 약 4,854위안이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약 770달러 정도인데요. 수도 베이징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나아서 한 달에 5,200위안, 미국 돈으로 820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나마 거기에서 또 60% 정도는 이 임차료를 비롯한 이 기본적인 주거비용에 그대로 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앞서 유학생들도 귀국을 해서 이 취업 전선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유학생들 사정은 좀 낫습니까?
예, 급여 수준만 놓고 보면 중국 내 대학 졸업생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보통 월 5천 위안, 미국 돈으로 790달러 정도에서 많게는 만 위안, 1,580달러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유학파들도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일단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처우에 만족하는 경우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중국 내 취업 전문기관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 화폐라고 부르는 이 가상화폐 논란이 뜨겁습니다. 새로운 대체 화폐가 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화폐 가치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위험하다는 의견까지 의견이 참 분분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군요.
네, 일본 금융감독청이 일본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를 비롯한 전국의 거래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청은 29일 특히 코인체크 측에 운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일본 금융당국이 이 코인체크에 특별히 운영 개선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이 거래소가 지난 26일 해킹을 당해서 거액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체크가 도난당한 화폐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인 NEM인데요. 시가 5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코인체크 측은 거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고요. 오는 2월 13일까지 금융당국에 사건 조사 보고서와 재발 방지 방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본 금융당국은 이 코인체크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암호화폐가 일정량 쌓이면 인터넷상의 이른바 핫월렛보다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이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코인체크 측은 이 넴코인을 핫월렛에 저장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코인체크 측은 또 이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도난당한 화폐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 코인체크 측은 도난당한 냄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면서 아직까지 실제 통화로, 그러니까 실제 돈으로 교환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코인체크 해킹 피해자는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코인체크 측은 회사 자금의 약 90%를 출연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을 요구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전부터 코인체크 같은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존재하고 있긴 했는데요. 지난해 4월 이 자금 결제법을 개정하고 이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래소의 등록제를 도입했는데요. 현재 일본에는 모두 16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16개 업체들은 모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번 도난 사고로 이 암호화폐 열기가 좀 시들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넴코인은 사건 발생 직후 1.01달러에서 0.78달러까지 가치가 떨어졌다가 월요일 오후에 다시 0.97달러로 오르긴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가 안전해도 이 거래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일 코인체크가 이번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지금 불고 있는 일본의 암호화폐 열기가 시들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합니다. 앤드류 맥케이브 연방수사국 부국장이 어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정보위원회가 민감한 내용을 담은 메모를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첨단 이동통신체제인 5G 체계 구축에 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집중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늘 저녁 9시에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합니다. 지난해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상하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습니다만 국정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국정연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한데요.
네, 백악관 측은 이번 국정연설 주제가 안전하고 강하며 자랑스러운 미국의 건설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집권 1년 동안 호조를 보인 경제와 낮은 실업률 그리고 세제 개혁이 가져올 혜택 등 자신의 치적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 보좌관은 대통령이 미국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언급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추상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민주당 측에 강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나올지 분야별로 좀 살펴보죠. 먼저 국내 문제에서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역시 이민 문제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이 다카 문제나 장벽 건설, 합법 이민 제한 등과 관련한 자기 생각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이 다카가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수혜 대상이 약 2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죠. 또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25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이민 개혁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들이 특히 예산안 처리와 연계가 돼서 이 정치권이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네. 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을까요?
뭐 일단 무역 문제가 관심을 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이 다자간 무역 협상보다는 1대1 협상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다자간 무역 협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죠?
네, 멕시코, 캐나다하고 맺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도 있고요. 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나라들이 참여하기로 한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프타는 폐기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TPP에서는 탈퇴했습니다. 그 밖에 또 경제 분야에서요. 이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회 기반 시설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근데 뭐 도로나 교량, 전력망 등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그런 토목 시설들을 말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1조 달러를 들여서 이 낙후한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국정연설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자, 국내 문제는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고요. 자, 다음 대외 부분에서는 어떤 점들이 주목됩니까?
역시 뭐 테러와의 싸움 그리고 이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 등을 주로 거론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올지 두고 참 궁금한 대목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역시 북한 비핵화 원칙을 다시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북한을 향해서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거나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해 이 작은 로켓맨이라고 해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예.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대통령 국정연설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네. 연방위원 전원 그리고 연방대법관 합참의장 내각 강요들이 배석을 합니다. 또 대통령이 초청한 특별손님들도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이 폭력적 피해 유족, 군인 공무원 등 이 특별 손님들이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참석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다카 대상자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 피해를 입었을 당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율린 크루스, 프레르토리코 산후안 시장 등도 민주당 초대로 이 대통령 연설을 직접 지켜봅니다.
네. 자, 언론 보도로는 몇몇 민주당 의원이 국정연설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감을 품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국정연설을 거부한다는 건데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 한편 민주당 쪽에서는요, 조 케네디 하원의원이 반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 케네디 의원은 올해 37살로 이 고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부 장관의 손자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앤드류 맥케이브 연방수사국 FBI 부국장이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어제부로 부국장 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맥케이브 부국장이 원래는 3월 중순에 은퇴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일찍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보직에서 물러난 맥케이브 부국장이 오는 3월에 완전하게 퇴직할 때까지 장기 휴가를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맥케이브 부국장은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공격의 표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FBI가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조사를 했는데 이 맥케이브 부국장이 이와 관련해서 이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 맥케이브 부국장이 부인이요, 이 민주당 후보로 이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고 이 과정에서 이 민주당 지지 조직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부인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맥케이브 부국장이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감독하기에 부적절했다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 맥케이브 부국장이 관련 조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결국에는 FBI가 이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서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 논란이 커진 겁니다.
예.
백악관과 공화당은 FBI와 이 FBI를 감독하는 연방법무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해왔는데 특히나 이 맥케이브 부국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 한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맥케이브 부국장 사임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es, I didn't say the president wasn't part of this decision-making process, and we would refer you to the FBI.
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맥케이브 부국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고 사임 결정은 전적으로 그의 몫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과 공화당이 클린턴 전 장관 문제뿐 아니라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와 FBI의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연방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네, 이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가 표결로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된 메모를 하원의원 전체에게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연방법무부 역시 이 메모가 공개될 경우엔 FBI 수사 방식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반대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메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네, 이게 공화당 쪽에서 작성한 메모인데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FBI와 연방 법무부가 이 트럼프 진영 고위 인사였던 카터 페이지 씨를 이 도청하기 위해서 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잘못된 정보를 판사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예.
이 카터 페이지 씨라면은 지난 미국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자문역을 맡았다가 곧 사퇴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법무부와 FBI가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부당한 방법을 썼다는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메모에 민감한 비밀 내용이 담겼고 또 이게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
한편 이 메모에 이 최종 공개 여부가 대통령에게 달렸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권한으로 닷새 안에 이 메모 공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은 이 메모 공개를 그대로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첨단 이동통신 체계 구축에 뛰어드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인터넷 매체인 엑시오스 등 몇몇 언론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미래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차세대 이동통신 체계 구축에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차세대 이동통신이라면 뭘 말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5세대 이동통신을 말하는데요. 영어 약자로는 5G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신 기술이 4G였는데 이제는 5G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네, 자 4G하고 5G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데요.
예.
이 이동통신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보느냐가 중요한데 5G가 4G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속도가 무려 7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예.
이 5G 기술이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이 자율주행차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동통신 체계는 민간 기업이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버라이존이나 AT&T, 티모빌 같은 이 거대한 민간 통신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이동통신 체계를 건설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민간에 맡기지 않고 연방정부가 단일한 5G 통신망을 만들어서 이걸 민간기업에 대여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만약에 이 조처가 실현이 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부가 나서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아까 설명드렸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예.
이 현재 중국이 이동통신 장비 부분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민간업계에 차세대 이동통신 체제를 맡기면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중국 제품을 쓰지 않는다면요?
이 민간에 맡기는 방안 그대로 민간에 맡기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긴 한데요. 이 민간 컨소시엄, 그러니까 민간 기업체와 협력해서 단일 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예.
엑시오스가 입수해서 공개한 문건을 보면요. 연방정부가 3년 안에 이 보안성이 강한 5G 통신망을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글쎄 관련 업계에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이미 대형 회사, 민간 회사들이 거액을 들여서 5G 체계 구축에 나섰고요. 또 민간 영역에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미국 안에서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랑에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지만 여전히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노래하는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들어보시죠.
Rows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s everywhere. I've looked at clouds that weep, but now they only block the sun. They rain and snow on.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life at all. I've looked at life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and still somehow with life's illusions I really don't know life at all.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789년 4월 30일 뉴욕에서 역사적인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권리장전에는 미국의 첫 번째 헌법 수정 조항인 10가지 기본 인권 선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초기 13개 주 가운데 대부분은 1791년 말까지 권리장전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내리는 첫 발걸음이 바르게 옮겨져야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바탕 위에 다음 대통령 또 그 다음 대통령들이 국가적인 과업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10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행정부의 출범.
미국 초기 13개 주들 대부분은 1791년까지 미국 헌법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10가지 헌법 수정 조항인 권리장전을 승인했습니다. 수정 조항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그동안 연방에 비판적이던 반연방주의자들도 새 정부를 수용하고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연방주의자든 반연방주의자든 누구든 능력있고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 국가는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했는데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이 바로 그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위태로운 때였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태동기 몇 년 동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 새로운 나라가 단결된 힘을 발휘하고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 미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새로 구성된 정부 강요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그때그때 조정하고 해결하고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강요들 사이에 벌어지는 지나친 논쟁이 국가의 단결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결코 방치해두지 않을 겁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어떤 부분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이 해가 되는지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요. 국민 개개인이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역사가들에게도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조지 워싱턴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존재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식민지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미국의 승리를 이끌었고 재헌회의에서 각주의 대표들을 필라델피아로 모이게 하는 구심점이 됐으며 위태로웠던 미국의 태동기 몇 년 동안 모두가 단결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세기를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논리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런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였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기독교에 대한 열정을 안고 바다를 건너온 선조들이 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된 새로운 나라 미국에서는 누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국민들은 누구도 자신의 종교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혹은 아예 종교 자체를 갖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도 신앙 때문에 탄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행정부 강요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국무장관에는 토머스 제퍼슨을 임명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이 시기 미국 대표로 프랑스에 파견돼 있었습니다. 의회가 제퍼슨을 국무장관으로 승인할 때쯤 프랑스 파리에서는 바스티유 감옥이 탈취되고요. 혁명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독립전쟁 중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고 새 정부가 탄생한 때에도 여전히 프랑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사정에 밝은 토마스 제퍼슨은 워싱턴 행정부의 중요한 인재였습니다.
재무장관은 독립전쟁 때 저의 보좌관을 지냈던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맡기겠습니다. 대법원장은 연방 구성안을 작성하는 데 기여했던 존 제이를 임명하고 재헌회의에 참석했던 제임스 윌슨과 존 러틀리지를 부대법원장에 각각 임명하겠습니다.
법무장관으로는 법률가이면서 헌법을 지지했던 버지니아의 에드먼드 랜돌프가 낙점됐습니다. 랜돌프는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헌법의 기초가 됐던 버지니아 안을 제시했고 버지니아에서 헌법이 비준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행정부 강요와 요직 인사들을 임명했고요. 의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대통령은 강요들과 함께 국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처리해 나갔습니다.
헌법이 발효되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행정부 강요를 구성하고 국정을 돌보기 시작했던 1789년, 미국은 독립전쟁 때 입은 피해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농업과 상업, 조선업 분야의 산업이 되살아났고 교통과 통신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와 다리, 운하가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행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미시시피강 남부의 영토 문제였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농민들이 곡물을 시장으로 옮기려면 강을 건너야 했는데 스페인 총독은 미국인들의 선박 이용을 막았습니다.
우리도 강을 좀 건너게 해주십시오. 애써 농사지은 곡물들 잔뜩 싣고 온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곡물들 배에 실어서 강만 건너면 시장이 바로 코앞인데 이 길을 막고 못 건너게 하면 우린 대체 어디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누군가가 눈치 없이 행동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Take a hint. 눈치를 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can't take a hint는 눈치를 못 채다. 즉, 눈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won't stop calling me. Why can't he take a hint? 그 남자가 나한테 전화를 멈추질 않네? 왜 눈치를 못 채지? Wow, he really can't take a hint. 그 남자 정말 눈치가 없네? I'm really bad with social settings. I can't take a hint. 나는 사회생활을 잘 못해. 눈치가 없어서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오늘은 can't take a hin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인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라고 노래하는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What Goes Around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claimed. You said that you were moving on out. Maybe I should do the same.
Maybe I should do the same.
The funny thing about that is
I was ready to give you my na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8년 1월 30일 오늘.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사상가인 마하트마 간디가 한 힌두교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Godfrey drew a small revolver from his shirt and fired three times at point-blank range at Gandhi as he clung.
1869년 영국 식민지 아래 있던 인도의 한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난 간디는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변호사가 됩니다. 이후 간디는 소송 사건을 맡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들이 백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본 뒤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어 간디는 1915년 인도로 귀국해 영국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인도는 1947년 독립을 쟁취하는 데 성공하지만 곧이어 발생한 이슬람교와 힌두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에 단식 투쟁을 벌이며 인도의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간디는 1948년 오늘 뉴델리에서 열린 한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힌두교 청년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현재까지도 인도의 위대한 영혼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33년 1월 30일 오늘 독일 민족의 우월 사상으로 무장한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 됩니다. 힌덴부르크 독일 대통령이 경제공황과 정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이듬해 8월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대통령의 지위를 겸해 총통이 됩니다. 이어 히틀러는 독일의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갑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일당 독재를 실시해 나치스 친위대를 강화하고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를 강제 수용소에 가둬 혹독한 학대와 살육을 자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히틀러는 경제의 재건과 번영을 이루고 군비를 확장해 독일을 유럽 최강국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히틀러는 결국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